안녕하십니까?
아멘.
이 거룩한 예배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성도 여러분, 또 월십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안에서 한 형제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잠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부를 찬송,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이면 이제 우리 만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축복받는 이 귀한 예배일이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를 찬송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부르시겠습니다.
몰랐구나 내 주 예수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의 이적을 경험하고 주의 초자연적인 현실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인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먼저 주께서 우리 말씀 속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조용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 채로 다 찬양하여라 참여하겠습니다.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세계 각 곳에서 함께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귀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 되어 마지막 구원받는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악의 더러운 누추한 죄악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삼위일체께서 보시는 가운데 저 하늘 본향으로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바쳤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헌금과 함께 저의 몸과 마음을 드려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 주님의 작은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생애빛 월십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저희와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는 지구촌 각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는 지난 3주일 동안에 한국과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와 함께 인터넷 방송에 동참하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분들의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분들을 저를 실제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는지, 특별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우들께 특별한 안부와 감사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안부를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방송 얼마나 큰 파워풀한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정말 눈물로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저도 감사드렸습니다. 오늘은 강병국 목사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특별한 찬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가르치심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속죄의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 속죄와 대속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를 거절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로서 나라로서의 그 택함받은 특권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현대 교회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그의 능력으로 악인은 태움을 당하고 의인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옛날 유대교회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목적과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고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이러한 초림하셔서 행하실 그러한 하셨을 때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명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입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오해하였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미니스트리, 어떠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곡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원을 지키는 생활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망각하고 오해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은 심판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동행을 시켜야 합니다. 심판과 복음은 같이 가는 것인데 심판과 복음을 잘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환란과 짐승의 표의 큰 핍박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그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4만 4천을 설명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자비의 은혜의 경고를 전파하는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외치시면서 거기에 첫 번째 진리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 그 복음을 가지고 하늘에 날아가요. 여러분이시여, 그 진리와 기별을 듣기 위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날아가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성경은 원어의 안겔로스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기별과 진리를 가지고 전파로 나가는 자들은 사실은 천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택함받은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별자 종들이 된다면 우리도 천사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날아가는 것은 마지막 시대 이 진리를 이해하고 참된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치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렇게 하라 왜 마지막 시대 이는 그 이유는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영어로 is come이에요. 왔다,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르러 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복음의 영원이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복음, 옛날부터 지금까지 절대로 변한 적이 없는 끊임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 복음, 변주된 복음 말고 타협된 복음 말고 반쪽짜리 복음 말고 똑바른 복음을 전파해야 할 텐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타협될 그 복음 말고 진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왜?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때는 이 변치 않는 똑바른 복음,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 말고 현대 교회들이 오해한 것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틀림없는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는 어떤 시기다? 심판의 시간이 이미 이르러 와 있는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과거에 아닙니다. 이를 것이다 아닙니다. Is come, 지금 이르러 와 있고 이 영원한 복음은 그 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이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갑자기 심판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오늘날 현대 교회들 안에서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심판을 성경에서 다시 찾아내어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다시 깨닫게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애 빛 워십 라이브에서 이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마음을 여시고 성경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으면 우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린 심판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환란 오기 전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7년 환란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들은 똑같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의인들은 보호받으면서 마지막에 살아서 승천할 것입니다. 미리 죽음 당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의인들은 마지막 환난을 함께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말씀을 성경을 좀 읽으면서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열처녀의 비유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펴서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종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심판을 우리가 다시 찾아내서 부활시켜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의인인 것을 증명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지만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심판을 통해서 악인이다, 죄가 있다라고 정죄받고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과 의인들과 악인들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거나 정죄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여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흥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살펴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졸며 잤다고 하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의 대구법 이 기록 방식에 의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았고 미련한 처녀는 잤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뭐 큰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졸은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너무 피곤해서 졸는 것입니다. 꼬박 졸다가 부스럭 소리 나면 또 깼다가 또 졸다가 또 깼다가 왜요? 너무 지체하시니까. 예? 그 기약된 그 시간보다 너무 지체되니까 졸다가 깨다가 하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그만 자버린 것입니다. 아예 잠에 골아들어 져버린 것이죠. 참 흥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신랑이 온다니까 전부 다 깼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큰 징조가 생길 때 다 깰 것입니까? 다 깰 것입니다. 그때 안 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진짜였다. 아니면 그 예언이 진짜였다. 누가 말한 그 예언이 나는 우습게 봤더니 그 진짜 이루어졌네. 이젠 끝이네. 더 이상 없네. 두려움 가운데 다 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겐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겐 기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들고 있는 등자는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 똑같이 두 그룹이 다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등불은 자기들이 준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하는 집에서 그들이 좀 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준 등불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가서 성경을 들고 잠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집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잘 가르침을 받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 때도 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기 것입니까? 언제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빛이 나는 등불이 됩니까? 그 속에 기름이 있을 때. 기름이 있을 때,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또 누가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때, 마음이 좀 뜨거울 때, 어떤 웅성웅성할 때, 그때 내 속에 기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보태주었지만은 남이 담아준 기름이라도 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일어날 때 보니까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기름입니까? 내 선생이, 내 목사가, 어느 교수가 누가 보태준 기름이 아닙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준 기름이 아니고 내 부모가 담아준 등잔 안에 기름이 아니라 기름이지 내 기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하십니까? 등잔 안에 기름이 원래 있는 것을 잔치집에서 주었지만은 그거 말고 이것이 떨어질 줄 알고 자기 기름을 준비해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허리춤에 자기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4절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자기 등불이 껴지니까 막상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섰는데 막상 그때가 오자 기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제발 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개인적인 성령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땐 남들이 이해 못할 때 우리 복통이 터지죠. 가슴을 치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설득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지나가야죠. 저는 요즘에 제가 이 전도자들을 제가 양성하는 제가 일들을 자주 하게 됐는데 이전 어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가르칠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말해야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예? 이런 것을 제가 가르칩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이해한다고 해도 막상 진리를 전할 때 그 훈련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아니면 현명하거나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지만은 정말 이 우리가 준비해온 그때가 다다르자 그때 가서 갑자기 내 속에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 정말 주어야 할 능력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련한 처녀의 형편입니다.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의 풍습은 이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이 끝나면 신부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신부 집으로 오는데 사실은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올 때에 그때에 이 들러리들이 신랑과 신부가 오는 그 행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아주 그 행렬이 늦게 밤중 늦게 오는 것으로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시고 제게 잘 들으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을 하늘에서 치르시고 이 땅에 혼인 잔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의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체하시고 더디 오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0절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 은혜 시간이 닫혔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말씀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뒤에 또 말씀하기를 주께서 오실 때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참 아주 마음이 먹먹해지고 참 슬픈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또 지나가십시다. 여기에 열 처녀는 신랑의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의 신부가 아니라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들러리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신부와 들러리는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로 표상되었으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실 때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이루어질 사건과 이제 맞물려서 우리를 표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우리를 혼인 예식에 참석하는 하객으로 표현하시고 그렇게 상징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나 그러나 이런 사건적인 그런 예언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하객들인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으로 성경적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기도 혼인 예식에 대한 이제 그 예화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자는 그 손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임금이 어떻게 다 초청했죠? 그 당시에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예식에 초청할 때 초청장을 보낼 때는 거기 참석할 특별한 예복을 동봉해서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자, 결혼식에 사람들이 다 하객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슬픈 소리를 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끔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변화된 성령의 역사 경험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말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 겉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율법 계명과 일치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이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 아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없다 믿음으로 은혜로 다 구원 받는 것이지 라고 결론 짓지만은 또 심지어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성화되는 것 좋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준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는 의로운 마음이고 의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예복을 입는 것과 의의 옷을 입는 것과 성령께서 기름으로 내 속에서 불이 타서 이 저 빛이 나는 것 그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 속에서 타니까 진리의 빛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의의 광채는 빛의 옷을 입고 있던 것처럼 천사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의로운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쉐카이나 큰 영광의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우리도 나눠받고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렸습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지만은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왕이 보내준 옷보다 자기 옷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건 구식이지 이게 훨씬 더 좋지 신식이고 더 유행에 더 맞고 에이 저 사람들 저렇게 다 고리타분하게 저걸 입고 가지만 내가 입고 갈 때 이게 훨씬 더 좋을 거야 하고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봐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신부가 아니라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한 청함받은 객들로 여기 상징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이건 제가 읽지 않겠지만은 누가복음 12장 36절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이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종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굴 기다려요? 주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요. 우리의 왕을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여러분 어떤 데 보면 나라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주인으로 표현된 비유도 있고 또한 누가복음 12장 보면 혼인 예식에 가서 신부와 결혼하고 결혼식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인에게 빨리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는 자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종종 결혼식에 초청된 하객들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깨끗하게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동이죠. 그게 어떻게 생깁니까? 의로운 마음을 받았으니까 의로운 행동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절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로 표현됐단 말입니다. 하객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성경 교리를 우리가 만들고 교리를 우리가 확정 지을 때 성경 한 절, 두 절 가지고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이 내용과 그다음에 띔을 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교리를 확립해야지 어떤 표현 한 가지에 우리가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이 하객들로 표현한 것이 상징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신부 단수 The Bride 그 신부가 누구냐 말입니다. 누구와 혼인을 하시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혼인을 끝내시고 잔치로 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 말씀은 성경절들은 스크린에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그 성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기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바다와 과거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2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언제 내려옵니까? 천년기 이후에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옵니다. 이후 언제 천년기가 차고 그 이후에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 참해 그랬습니다. 천년이 참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온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 중간 중 보면 거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읽은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분명히 알게 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님 어린 양이 혼인 예식을 치르는 진짜 신부가 누군지가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 주위에 열두 대문이 있는데 그것은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에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올바로 보시게 되길 제가 부탁합니다. 자꾸 말이죠. 뭐 7년 환란, 7년 환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복천년이 미리 이르러 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동안에 말이죠. 그 전에 믿는 자들은 다 비밀주의로 다 올라간다. 예? 세대주의를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 그 70주의 예언 가운데 마지막 한 주 7년을 말이죠. 맨 마지막 시대 갖다 놔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에서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메일로 저와 논쟁을 하려고 애를 써요. 저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성경대로 눈을 떠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어둠에서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의에서 혼탁해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취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들에서 그들의 구습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빛으로 나아올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장소와 어느 나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준비하고 기름을 받아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 곧 아주 곧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예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실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다니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섞여 있을지 모르나 참된 의인들과 참되지 않은 자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경험과 증거대로 나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큰 환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나누실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히 오는지 저는 요즘에 가슴이 뛰고 제가 어떤 때는 간담이 서늘합니다. 얼마나 속히 오고 있는지 많은 믿는 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삶에 빠져 있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습관들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제 가슴이 통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6천년 동안에 구원받을 모든 영혼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살 것이거든. 그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이니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야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자들은 청함받은 하객들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상징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신랑이 온다 할 때 다 깨어나야 할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자들은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그것을 다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예복을 입은 자, 입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비유들은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사는 현대교회를 위하여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시대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유가 자기 시대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주 아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때 예수께서 올 줄로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믿다가 죽었습니다. 폴립값도 자기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줄 알고 살다가 화형돼서 찬송하다가 죽었습니다. 주잉글리도, 제롬도, 허스도, 존 낙스도, 말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재림 운동하던 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 시대에 오실 줄 알고 믿고 있다가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는 바로 우리가 살아서 승천할 찬스가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혼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함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아,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절이 스크린에 뜨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절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펴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살펴보시고 21절과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책들이 많이 펴져 있어요. 왜 책들이 펴 있습니까? 무슨 책이 필요해요? 기록책입니다. 무슨 기록이 필요합니까? 아, 마귀의 반역의 역사? 예스. 마귀에게 그냥 팔려서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진 자들? 예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예스. 마귀의 기만과 술수에 빠져서 그러나 회개치 않고 범죄에서 악인된 멸망당한 인간들의 죄의 기록? 예스. 의인들의 선한 행신들? 예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굴복의 역사? 예스. 그들이 참으로 자기 생명을 예수님 위해서 바친 그 거룩한 희생들? 예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책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펴놓였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기록이 필요 없죠. 하늘에 무슨 기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늘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천천만만 천사가 거기에 함께 있죠. 배심원으로 심판을 베풀 때 배심원들이 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하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책을 편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엔 심판이 있었고 십자가 이후에 심판이 없다? 이건 앞뒤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살던 사람들은 그건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네요. 너무나 그런 불이익을 받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책들이 펴져 있다. 그러면 아니 구약시대 사람들만 심판 받습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하나요?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을 필요 없다. 우린 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이미 구원받고 예수 믿으니까 뭐 구원은 따놓은 장상이다. 뭐 따놓은 당상이다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미 다 우리 것이 되었으니까. 이런 불합리스러운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우린 성경에 있는 심판을 우리가 다시 꺼내와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누굴 심판합니까? 짐승을 심판하여 작은 뿔을 심판하여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그 백성들을 죽인 그 세력이 왜 그런 일을 했으며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어갔는지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죠? 어떤 때 주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이 무고히 고소를 당하고 비난받고 정죄받고 감옥에 갈 때 그들이 무고하게 이제 칼로 목을 침을 당하고 파형돼서 불에 태워 죽음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무심하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시는가 아시는가 그렇게 하고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기를 심판이 있다.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내가 책을 편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책 위에 기록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다. 내가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의 세력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빼앗긴 우리의 죄악으로 사람들의 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땅의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줘 빼앗긴 이 나라와 땅을 도로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앞으로 가시는데 전 처음에 젊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어둡고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심판하시면서 책을 펴시는구나. 그런 걸 보니까 아, 이것은 분명히 어떤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신 다음에 이 지구상을 심판할 심판장이 되시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보시고 그들을 채울하시는 분, 그런 분이 되신 다음에 책을 펴시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을 도로 우리를 위해서 찾으시는데 21절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이 뭐예요? 변호하시고 심판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이 의인들을 위한 재판과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위한 것은 정죄하는 심판이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정죄하는 심판에 빠지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하늘 올라갔는데 저자가 어떻게 하늘에 왔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가요 하늘에 올라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톱질해 죽인 저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바울도 스데반이 하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을 만날 때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그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눈을 뜨니까 부활의 아침이고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걸어오는데 얼굴이 환하게 자기가 죽을 때 천사 같은 얼굴이었는데 오는데 보니까 바울이 얼굴이 천사 같대. 얼마나 놀랄 것이요. 감사하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요. 사울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이 사울이 아니요 바울이요. 언제 당신 이름 바꿨어? 쭉 설명할 때 두 사람은 눈물 흘리며 얼싸 안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해요. 책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예수님께서 다 펼치시고 살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주신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키 3장 1절부터 3절을 읽습니다. 말라키 3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도 성경절이 스크린에는 떠오르지 않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한 바 주가 호련히 갑자기 그 전에 이 말이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해요? 갑자기 성전에 임해요. 아, 무엇하러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왜 임하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 심판하러 갑자기 성전 안에 임하시네요. 지성소에 임하시네요. 대속죄일날 임하시네요. 인치는 사업으로 임하시네요. 심판하는 때에 임하시네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들인지 몰라요. 그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금을 태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찌꺼기를 내보내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 당시엔 요즘엔 표백제가 있죠. 그렇죠? 세탁비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누처럼 때를 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로 앉으신다. 무엇입니까? 일일이 따지며 찌꺼기를 내보내고 가라지를 내보내고 악인을 내보내고 죄를 정결케 해서 순수한 금, 순전한 알곡들, 의인들을 골라 빼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호련히 갑자기 어디에 임하신다? 성소에 임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은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뜨거운 일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로 은을 녹여야 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녹여서 심판해서 의로운 자를 골라 빼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주 앞에 굴복한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들은 영원히 살 자격에 있는 의인들이라고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의롭다고 선포를 당하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에 말씀하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물로 다 몰아오죠. 초청은 다 받죠. 부르심은 받죠. 그러나 청함은 받지만은 택함 받는 자는 적다랬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 얻을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할 자들 주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비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개적으로 천천만만 천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귀도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아무도 주님께 도전할 수 없도록 펴시고 책을 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산 그대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먼저 선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너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너는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영세이고 너는 멸망이고 정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행한 것을 주님께서 펼치시고 심판하시고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증명하신 다음에 그 언도를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하지 않고 언도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재판하지 않고 언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많고 의문이 많은데 주님께서 책을 펼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복음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심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것이다 라는 이상한 복음의 오해가, 성경을 알지만 성경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적인 논리를 얘기했습니까? 제가 어느 신학자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말했습니까? 전 성경 말씀만 말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 가운데 거의 다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것밖에 더 이상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복음에는 심판이 함께 있고 함께 가야 그것이 참된 영원한 복음이 옵시다. 한 줄만 더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누구의 예수님의 자기의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까?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대 마음을 씻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의로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심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자처럼 살게 그런 마음과 동기를 갖게 해주심으로 남들이 천사들 볼 때도 아, 의롭습니다. 맞습니다. 참 주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거야말로 제 창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게 해서 하나님 옳습니다. 주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당신 자신도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사마 빈 라덴, 여러분 알케이다 두목 있죠?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한 날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사마 빈 라덴을 살해하던 그 미국의 그 해군의 네이비 씰이죠. 특공대죠. 그 네이비 씰이 들어가서 정말 스티프 그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서 한 대가 떨어졌죠. 그걸 들어가서 한 40여 명이 쳐들어가서 말이죠. 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식구들 몇 명을 죽이고 오사마 빈 라덴이 그 부인들하고 있는 것을 들어가서 결국엔 사살해서 죽였습니다. 그 일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장면을 그 실시간 그대로 있는 그 장면을 백악관의 어느 방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내각들과 군부 장성 몇 명이 같은 시간에 천리만리 떨어진 미국의 백악관의 조그만 방에 앉아서 그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들어가던 군대들의 이 철모 옆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카메라. 카메라가 딱 달려있어요. 다 달려있으니까 갈 때 고고고 할 때 스탑 고고 총탕성도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많은 막 쓰러지니까 피가 낭자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그 장면을 실제 지켜보고 있던 여자 두 명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은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은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진이 다 찍혀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그 시각에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그 먼 이역만리 가운데서 그 실제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We got him. We got him. 잡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최근의 발명품들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뭐냐?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발견한 것을 우리 생활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기술이죠. 발명보다 발견이죠.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떠할까? 천사들이 진짜 펜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막 쓸까? 그러면 대학 노트북을 엄청나게 갖다 사다가 대야 되겠네. 그리고 볼펜을 뭐 수만 개, 수백만 개 갖다 대줘야 되겠네요. 뭐 수백만 개면 수백억 개가 있어야 되겠네. 볼펜들을 계속 볼펜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뭐야 어떻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모든 눈이 카메라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은 그 국내 비행기는 안 그런 데가 많지만 외국으로 하는 비행기는 앞좌석 그 뒷판에 전부 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TV 스크린이 달려 있죠. 거기 뭐가 봅니까? 영상들이 보이죠. 하늘에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미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 이렇게 거기서 볼 때 그들이 있는 곳에 각자가 다 볼 수 있는 개인 그런 스크린들이 앞에 다 보일까요? 그것도 스크린이 아니고 TV 마니터 같은 거 필요 없고 공중에 생기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다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인간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어떠한 놀라운 과학적인 일들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새 CCTV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동안 24시간 계속 한 장소를 찍어대는 그런 그 녹화가 다 되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때 몇월 며칠 날 딱 가서 틀어가지고 그때 누가 지나간다 딱 보고서 경찰들이 살피지 않습니까? 하늘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녹화되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다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아니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모든 표정들과 뒤에서 쑥덕거리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기록책에 천사들의 그 카메라 안경을 통해서 전부 다 혹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마귀는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내서 자, 이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법정에 한번 가보니까 그때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한번 갔는데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갔는데 가서 가니까 그 저 뭐야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 판사하는 얘기가 당신 변호사 대동했어? 그래서 아닙니다. 혼자 왔습니다. 그랬더니 You better get yourself an attorney. 안 그러면 당신이 뒤집어 쓸 수도 있어. 가서 변호사 데려와. 이렇게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그 판사가.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대제사장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억울한 자는요 심판날이 오기를 고대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자는 심판날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는요, 여러분 검사, 법정 가서 검사 보세요. 여러분 검사가 소리 지르면서 감정적으로 고소하면요, 이 배심원들이요, 피해자를 갖다가, 아니요, 고소당한 사람들 갖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고소당한 사람들, 어큐저를 뭐라 그러죠? 플레인팀 말고. 예? 피고자. 피고자를 오히려 동정해요. 이 검사가 길이 뛰고 고소하면. 예, 검사는 아주 냉정하고, 그 팩트만 탁탁 전하면서 탁 보여주고 굉장히 냉정해요. 마귀가 와서 길길이 뛰고 우리를 고소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마귀는요 팔짱을 딱 끼고 천사들이요 우주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가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차분차분하게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녹화된 것을 다 펴서 그는 고소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회개, 진정한 회개. 그냥 기도원 가서 울고 분고 몇 번 한 거 그거 말고 진실된 회개, 죄에서 돌이킨 것, 죄를 버린 것, 연약하여 실수하였던 적,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들, 증거들, 목숨을 내 바칠지언정 주님과의 의리는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범하지 않을 우리의 성품이 천사의 카메라에 찍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의인들의 증명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심판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신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나기 3일 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집회를 하고. 근데 제가 저는 그 몰랐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에 전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한번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본에 큰 재난을 한번 일으키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일본이 그렇게 전도 안 되는 이 일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깨어나시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3일 후에 터졌어요. 마치 제가 예언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제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뭐라 합니까? 무슨 예언을 해? 제가 뭐 선지자입니까? 무슨 예언을 해?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이후로 제가 설교한 것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지는데 저도 깜짝 놀래고 그 미니스트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고 이렇게 폭주해서 주문해 올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로운 증거를 가지고 계실 때 주님께서 심판 때 우리를 신원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박대하시면 우린 정말 갈 곳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되 의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참으로 심판대 앞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주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정말 진실되게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